방송인 전현무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고 했던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요, 소득이 10억이 초과되면 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소득자의 세금, 또 연말정산 꿀팁 등 세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연말정산 시즌인 만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문자 남겨주세요. 이장원 세무사 전화로 만나봅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한창 바쁘실 때죠?
아, 정신없네요.
정신없는 와중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 뭐 전현무 씨 같은 경우는 뭐 고소득자일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소득의 절반까지 세금으로 나갈 수가 있나요?
산술적으로는 정말 거의 가능합니다. 정확히 절반은 아니지만 이제 경비 차감하고 그다음에 소득 공제 적용 후에 나오는 게 이제 과세 표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과세 표준이 10억 원이 초과되면 이제 최고 세율이 국세 45%,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4.5%가 합쳐져서 49.5%의 세율을 적용받게 돼서 사실 체감상으로는 진짜 절반까지 발생한 아주 큰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세 표준이 소득 10억 원이 초과되면
예.
예. 고소득자.
아주 높은 소득. 예.
그러니까요. 아주 높은 소득. 그러니까 고소득자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소득자랑 이렇게 세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 뭐 과세 표준의 기준에 되는 고소득자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예.
1년에 얼마 정도 벌면 연봉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이게 고소득자로 분류가 됩니까?
그 수치가 이제 정확하게 잘 나오지는 않아서 오히려 좀 이제 뭐 근로소득을 통해서 평균급여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네.
사실 노동자분들 1인당 평균급여가 한 4,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연말정산 기준으로 근데 총급여가 1억 원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가 한 131만 명 정도. 네, 이분들의 비율이 한 6.4%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증가된 속도가 5년 전이 한 80만 명 정도였는데, 그게 이제 그때 4.3% 정도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쭉쭉쭉쭉 좀 증가된 속도가 좀 늘어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물가상승률 반영되고 있어서 자연 증가가 되는 분도 있지만, 결국은 억대 연봉 정도 되면, 약간 근로소득자 중에서는 상위 6% 정도 내외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연봉 1억 원이 넘어가면 일단 억대 연봉이 되면 고소득자로 분류가 되는군요.
네. 거의 예. 고소득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고소득자 비율은 한 6% 정도 된다고
예,
말씀하셨죠?
억대 연봉자가. 예.
예. 이거는 근로소득자 기준인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사업소득자나 이런 사람들은 다 빠져있네요?
네. 예, 그분들까지 포함되면 사실은 비율이 더 이제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근로소득자보다 원래 사업소득자가 더 많이 벌지 않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사업소득자분들은 근데 이제 근로계산 사업소득에 대한 계산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적용도 좀 달리 가져가서 통계적으로도 좀 별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전현무 씨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프리랜서 소득이거나 그런 형태로 아마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구체적인 연봉 소득 구간별로 과세 기준이 나누어져 있을 텐데요. 현재 소득 구간별로 이 과세 비율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나요?
우선은 과세 표준이라고 해서 이제 소득 공제를 적용한 이후의 금액이 뭐 1,400만 원 이하면 6%, 그다음에 그 5천만 원 이제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뭐 15%, 5천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는 뭐 24%, 그다음에 8,800만 원에서 1억 5천까지는 35%, 이렇게 해서 35%, 38%, 40%, 42%, 45%까지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세율 구간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검색하면 금방 나오긴 하겠지만
예.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구간은 그 구간이세요.
어떤 구간?
그 과세 표준이 이제 세율이 24%에서 35% 넘어가는 구간이 과세 표준 8,800만 원 기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점에서 넘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부담을 느껴야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었습니다.
아.
그게 근로소득자든 사업소득자든. 결국은 과세 표준이 이제 8,800만 원이 넘지 않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죠. 갑자기 11%가 껑충 뛰니까.
아, 그렇군요. 과세 표준 구간이 한 8,800만 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세금을 내는데 내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 세금 비율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네. 뭐 한 24%, 35%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고구간이 네. 8,800만 원 과세 표준 기준이 이제 고구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나라 이 세금 비율은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나요?
우선은 이제 어떤 세목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나누는 건 이제 연말정산이나 이제 소득세 국적이니까 이제 2022년도에 이제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신고 인원이 한 2,050만 명 정도 되셨어요.
예.
저 좀 먼저 말씀드릴 게 이 중에서 결정세액이 0원. 결국은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없는데 미리 납부한 게 있으면 오히려 환급을 받는 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이 면세자분들 비율이 한 33.6% 한 690만 명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득세에 대한 부담은 OECD 뭐 이 OECD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GDP 대비해서 비중이 사실은 대한민국은 좀 낮은 편입니다. OECD에서는.
아, 조세 부담률이
예, 오히려 낮아요. OECD는 한 8.3% 정도라면 대한민국은 한 5.4% 정도.
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다른 세목이 또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세목별로 부담률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금 비율이 높다 낮다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 비율은 조금 그래도 생각보다 낮은 편이다.
소득세 비율은.
네.
앞서 설명하실 때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가 한 33%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네. 면세자는 어떤 경우가 면세자입니까?
결국은 1년간 이 지출하셨던 비용이나 아니면 이제 일반적인 근로소득 공제나 이런 걸 받았을 때 결국은 선생님이 낼 세금이 없다라고 확정 짓는 거죠. 결국 그런 미리 냈던 부분들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
아.
그런 분들이 지금 690만 명 정도, 한 34% 정도 내외가 되는 거죠.
예, 예. 이게 지금 연말정산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고소득자의 세금 비중을 현재 우리나라 총으로 따져봤을 때 이 고소득자가 내는 세금의 비중도 이게 좀 높은 편이겠네요.
맞습니다. 그 면세자분들이 이렇게 좀 비율이 꽤 높다라는 거는 결국 그 세목에 대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건 이제 고소득자분들의 세금으로 많이 채워지죠.
예.
그래서 이 조세 저항이 좀 고소득자는 덜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관련된 인원수가 적을 테니까. 그래서 소득세 최고 세율이 사실은 예전에 40%였는데 그게 이제 구간이 몇 개 두 개 신설되면서 42%, 45%까지 늘어났죠. 우리나라 최고 세율은 사실 45% 정도 좀 높은 편이에요.
아.
OECD는 평균 이제 소득세 최고 세율이 한 3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가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고소득자라고 하는 기준이 또 이제 세금 쪽으로 따져본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 5억 원 이상인 사람들.
네.
뭐 42% 적용을 받는데요. 이분들의 실효 세율, 말 그대로 내가 번 것에서 세금 실질적으로 내는 비율이 몇 프로냐. 따져보는 그 실효세율의 비율은 다른 소득자에 비해서는 대부분 3배에서 한 7배 정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고소득자에게 좀 집중돼서 세금이 좀 많이 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앞서 전현무 씨가 했던 말을 이제 처음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요. 소득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 그게 일단 산술적으로는 세금 비율로 따지면 소득세율이 45% 거의 50%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말을 또 했냐면 부동산이 없어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간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무슨 소린가요? 부동산이랑 세금이랑 어떤 연관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거는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뭔가요?
결국 부동산이 자산 형태로 보유하였을 때는 이 부동산에 대한 자산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내가 결국은 팔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제 자산 가치는 증가됐지만 그것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진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황현희님은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걸 보유하고 있으니까.
네.
그걸 말 그대로 매각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럽다라는 뉘앙스로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반대로 황현님은 또 그런 얘기를 하셨죠, 사실은. 근데 나도 부동산을 갖고 있으니까 보유함에 따른 이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낸다.
그렇죠.
네. 네, 그런 반대급부의 얘기를 하셨고요.
네. 황현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개그맨인데 요즘에 투자자로 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을 함께 해주셨고요. 뭐 어찌 됐건 고소득자의 경우도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한 절세 전략도 뭐 있을까요?
결국은 그 주제에서 얘기가 노동소득에 대한 이제 종결이 됐을 때 불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 이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로는 벌어놓은 소득이 좀 증식될 수 있도록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뭐 절세 전략을 좀 짜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게 개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취득 보유 처분 단계의 세금과 그다음에 법인이 주택을 구매했을 때 그 취득 보유 처분 단계 세금 적용이 아예 다르거든요. 네, 이런 구분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면은 절세 전략을 좀 많이 짤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이제 요즘에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라고 하는데 연말정산 잘 챙겨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직장인 입장에선 이거 매년 하는 거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일단 연말정산 왜 하는 겁니까?
우선은 1년간 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좀 정산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미리미리 이제 월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걷어놓으면 1년에 120만 원을 걷어가는 꼴이 돼서 그 매월 걷어가는 그 10만 원이 부담스럽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년도 2월에 한 번에 120만 원을 걷어간다고 하면 그 2월 달에는 그 갑자기 급여가 엄청나게 이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분산시켜서 미리 받아놓는 거고 받아놓은 것에서 결국은 이제 본인이 아 내가 실질적으로 내야 되는 거 80만 원이다라고 하면 40만 원을 뭐 돌려받는 거고 원래 실제 내야 되는 게 200만 원이다 그러면 80만 원을 더 추가로 내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적극 참여해가지고 본인의 이제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공부하시는 건 사실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네. 예. 그렇죠. 환급 받으시는 분들은 잘 챙기셔서 환급 받으시면 좋은데 그래서 13월에 월급이라는 말도 하는 거잖아요. 연말정산을. 네. 근데 이제 이 말이 무색하게 큰 금액을 토해내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런 경우 뭐,
토해내는
예.
경우가 진짜 생각보다 많으신데
예.
이때 좀 모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생각보다 잘못 적용하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 적용해서 내가 토해내지 않아도 잠깐 표현이 그렇긴 한데 계속 토해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금에서 일부를 이제 토해낸다라는 생각은 반면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오히려 나의 지출이 적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경우는 결국 내 연소비가 많았다는 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 지출을 잘했네, 내가 살림 잘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아, 네.
그다음에 혹시나 잘못 반영하거나 과소 반영한 거 있으면 뭐 경정청구를 통해서 5년치 연말정산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소비를 할 때마다 세금이 나가는 거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연말정산할 때 꼭 유의해야 할 점 있을까요?
저는 좀 말씀드리는 게 예방적 세금이에요. 그래서 결국 해바뀌고 나서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맞습니다. 결국은 정확한 계산만 할 뿐이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래서 매년 10월 31일부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라고 해서 내가 9월까지 얼마 썼는지 확인하고 얼마 환급받을 수 있는지 그럼 계산할 수 있거든요.
아, 매월 10월 말에요?
네, 매년 10월
매년
말에.
매년 10월 말에?
네. 이런 제도를 미리 알고 있으면 준비할 때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24년 10월 말에도 미리 1월부터 9월까지 썼던 것에 대해서 내가 세금 얼마나 더 내야 되는지 덜 내야 되는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잠깐 얘기를 하다가 더 자세히 못했는데요. 아까 뭐 어떤 분들은 연말정산할 때 더 많이 토해내게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게 무언가 잘못했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반드시 체크해 보셔라 하는 거 있으면 끝으로 하나만 알려주세요.
사실 그 과소 반영한 것들이 많은데. 뭐 월세 세액 공제나 아니면 의료비 같은 경우나 기부금 같은 영수증들은 이제 모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다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챙겨서 사업주에 제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재산 지키는 거고 본인의 세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직접 좀 꼼꼼하게 챙겨서 증빙 서류를 좀 잘 제출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장원 세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